네, 우리는 계속해서 회심을 경험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해져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또 봐야 될 부분이 20절의 모습인데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2절을 보실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한 바울이 증거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베드로가 지금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했던 이 바울의 이 증거의 사역은 바로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기반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바울은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여기 LA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새들백 교회가 있죠. 이 새들백 교회가 한국에서도 예전에 한동안 굉장한 그 주목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들백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이거를 뭐 늘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했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 목사님께서 책에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나 목적이 이끄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 늘 교회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다섯 가지를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배, 교제, 훈련, 선교, 봉사. 이게 결국은 성경에 보면 다섯 가지의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다섯 가지다. 여러분, 하나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귀중합니다. 예배, 선교, 훈련, 교제, 대구제와 봉사. 이게 결국은 초대교회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다섯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뭡니까? 이 다섯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힘, 능력, 바로 복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다섯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다섯 가지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단단하게 교회에 모여 있느냐가 그 교회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저희 교회 그 4B, 네 가지 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believe in Christ.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여러분,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매일마다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게 바로 진정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결국은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바로 그 중요한 복음의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22절을 함께 또 한번 볼까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22절 첫 번째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ore and more power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4명 가운데 더 more and more powerful, 더 큰 힘을 매일마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보게 되면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울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흔들림 없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여지지만 내 속사람은 매일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매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환경과 조건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육신의 몸은 때로는 고장이 나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강건하여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3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우리는 23절을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아, 며칠이 지났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요 표현, 여러 날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을 하고 3년이 지났을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제가 가진 성경 302면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2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대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이게 바로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아까 그 여러 날이 3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혹은 사도들에게 가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누구가 있었길래 거기에 갔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홀로 자신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왜입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더 깊이 내면화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놀라운 소식을 이제 막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니고 또 사도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갔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춰버린 거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자신을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 그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깊이 이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바울의 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의 시절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주옥고다도 같은 로마서와 같은 이 깊이 있는 복음을 담아낸 서신서를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가 알고 있던 율법에 더해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주옥 같은 글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더 채워내는 시간이죠. 우리가 뭔가를 쏟아내기 전에 뭔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흘러보내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바울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바울의 그러한 깊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니라. 자, 이제 이 사건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독대했던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합니다. 그때 이 사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제자들이 사울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사이에 보십시오. 사울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성경은 믿음의 우리 거장들은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의 제자들을 남겼죠. 그죠? 디모데를 남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제자를 남겨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그 복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근사하는데 이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했다 하고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몸을 그냥 잘 돌보다 왔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그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의 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만났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투자하는 게 그걸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남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결국 남는 것은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제가 있었던 이전 교회 그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도 이제 뭐 은퇴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잡으신 사역이 뭐냐면 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이건 뭐 기본적인 사역인 거죠. 그건 뭐 우리가 늘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분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젊은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결국은 그 목회자 한 명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한 목회자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정말 그 뭐 외부에 뭐 어떤 사람이 와도 단 5분, 10분을 시간을 내기를 또 아까워하는 그분이 그런 일에는 뭐 하루 이틀을 마구 투자를 하시고 정말 열의를 다해서 그 목사님들을 대면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건 결국은 한국교회 미래는 이러한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져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게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영성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그런 사람들을 세워내길 바라요. 어떤 모양이로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도 되고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여도 되고요. 사람을 남기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기도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남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내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